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의 귀한 체험 후에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 공부를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속에 저희들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기뻐하며 확신 속에서 살아나가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오늘은 성경 규절은 짧은데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시계 방향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머물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사람인데 그들에게 죽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공세 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의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매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권세나 공세를 굳느냐? 자기들의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낯선 자들에게서냐? 하시니
그들과 진짜 신들이 낯선 자들에게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언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하십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2번을 한글로 번역을 안 하고 저번 글을 넣어버렸네요. 1페이지에 5번 있죠? 5번에 1번, 2번이 있잖아요. 예, 2번을 제가 보니까 영어 번역은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을 안 했었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번역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은 즉석으로 해서 일단 쓰도록 합시다. 미안합니다. 이야, 내가 치매가 먼저 제 5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변화산에 가기 직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16장에 거기서 돌아오셔서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한번더 이야기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다가올 죽음을 예언을 하셨다. 갈릴리의 제일 북쪽에 있는 변화산의 그 산에 가서 경험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다가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다. 민수야, 오늘 메모리 벌스를 까먹었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해볼까 지금?
John 1:14 When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his people,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the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그 다음에 이번 주 중에 하는 거는 봤어? 이블로타네? 그건 모두 다 아는 거잖아. 특별히 그 여름에 야구 경기장에 가면 가끔 카메라맨이 비춰져. 왜? 관중 중에 누가 이렇게 John 3:16 이렇게 딱 들고 있다. 카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리고 야구장에 가서 그렇게 또 전도한 사람이 있어.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무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던 활동보다는 이제는 사도들을 자신들의 미래에 감당해야 될 그 미션이 있잖아요.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에 예수님이 중점을 두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도들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다가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밝히셨다. 이제 하나 더, 16장에서 말한 것보다 하나 더 붙인 게 뭐냐? 비트레이드, 배반당하신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결국 붙잡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2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위로를 받지 못했다. 제가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다. 그러니까 배반당한다는 그 새로운 것을 첨가해서 예언하신 데 대해서 제자들이 뭐 관심을 아직 안 가지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져요, 아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의미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뭐 부활하신 것이 세 번째 날이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아직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의 내용입니다. 네. 6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성전 세금이다. 1번,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에이전트들이, 즉 성전 세금을 거두는 컬렉터들이 예수님을 어려운 자리에 빠뜨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성전 세금 제도는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명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6절.
대신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것을 바칠 것이니 그 성소에 세계를 따라 반세계라. 반세계는 20개다. 배리라. 그 반세계를 죽기 예물로 되어야 할지.
계수 받은 자는 누구든지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의 죽게 임을 드리시오.
혈의 흔들어 죽기까지 불사를 위하여 죽게 드리기는 부자라고 반세계보다 더 내지 말고 그나마 자라도 보내주시는 거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받아 그것을 회중에 성막에 숨진 예수도록 지정한 뒤에 그하였으면 그것은 너의 은혼들을 숙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기념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인구조사, 이스라엘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왕이 늦은 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조합 총사령관이 말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을 하려 하십니까? 했는데 다윗왕이 진행을 했죠.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7만 명인가 7천 명인지 죽이고 뭐 역병이 생기고 아주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처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산을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20살이 될 때부터 이건 애니얼입니다. 매년 성전 세금을 바쳐야만 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냐를 그게 이게 쇼업하는 수단이 돼요. 인구조사라면. 어제도 뉴스에 그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지금 군대 숫자가 제일 많으냐? 뭐 북한이 3대인가 4대인가 그래요. 120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였지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보통 시작하면 이러한 조사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야훼 명령에 따른 인구 조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강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야훼께만 그 나라가 잘 되고 망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표시해야만 하는 게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면은 자연히 야훼께서 야 너희들 스스로 강하다고 지금 자랑하려고 계산해? 나를 의지하고 있으면 인구가 많아도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계산해? 하고 야훼께서 화를 내니까 야훼의 화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심에 감사하며 그분만을 의지하여 살게 해주심에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신구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숫자에 신경을 쓰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숫자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계산해버렸어요. 그 중간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구약에서 신약까지 올 동안에 꾸준히 항상 소수입니다. 예, 소수예요. 소수. 남은 자, remnant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남은 자. 그게 꾸준히 내려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더해보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그 제너레이션에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이 쭉정이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저희들이 숫자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뭐 옛날에 1960, 70년도인가 한국에 빌리그리암 들어와서 뭐 전도, 대폭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에 들어가다 보면은 망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이 조영남이에요. 조영남이 누군지를 잘 모르죠. 조영남. 예, 빌리그라이 뽑혀와가지고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 그러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가수 생활하는 조영남. 나보다도 몇 살 더 많아요, 그분이. 한 일곱 살인가 더 많아요. 40년생이에요. 47년인지 몇 년인지 아주 그때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음성은 남자로서는 제일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에서 미국에서 초대해서 자기들 전도 여행 다닐 때 따라다니고 해서 이제 영어로 하고 한국에 왜 미국 뭐 영국 팝송들을 많이 한글로 번역해서 불러가지고 한국의 대학생들한테 인기 끌었던 사람인데 조영남. 조영남 한참 후배가 양현이잖아요. 그런데 네. 빌리 그레이엄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보다도 집회에 갈 때마다 구원받았다고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자꾸 생겨. 몇 번씩. 그리고 그 사람 도대체 몇 번을 갔다가 거듭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성에 이끌려서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숫자에 초점을 두는 불상사가 나왔어요. 예. 네, 빌리 그레이엄보다도 그 100년 전에, 1800년대 초에는, 예, 뉴욕 쪽에서 또 변호사 출신이 또 한 사람이 전도사가 돼서 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미국에 최초로 올토콜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제단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고 안수하고 하는 예, 미국 기독교 역사 공부를 하면은 사탄이 지난 60년 동안 행했던 일 하나도 바꾼 게 없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성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다. 에피파니.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 말은 구약시대 말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말고 구약시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저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군대가 남자 20명 이상이 몇 명이다 이걸 자랑한 순간에 하나님 왕이 되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냥 인구조사를 하면. 그러니 보십시오.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셔놓고도 조사를 당하고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교만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그 죄는 너희들이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나한테 회개하는 값으로 성전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성전 세금을 낸다 말은 뭐하고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20살부터 남자들이 숫자를 통해서 개개인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의 똑같은 죄값으로 죄값을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 교만은 부자나 가난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숫자를 자랑한 순간에. 네. 신약시대 그 substance, 그 정신은 똑같죠, 그죠? 예. 네. 숫자에 포커스를 하는 순간에 놓쳐버립니다. 사람의 organization, 기구가 되어버려요. 빌리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초점을 둬서 아주 기교를 많이 썼어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게 해서 맨 마지막에 올터콜을 부를 때는 이제 찬양대가 거기에 맞춰서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고 그렇게 만드는데 2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그분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자신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쓸데없이 걸림돌을 두지 않으시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성전 세금을 내셨다.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세금을 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제자들이 낼 필요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이 왕자가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3번 읽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인데 그럼 그 성전에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이 거기에다 왜 세금을 내느냐?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 20살 분명히 넘었고 가르치는 레바이가 됐다니까 넌 30살이잖아. 여러분 2016년도에 제가 뒤져봤어요. 1월 3일 첫 주일부터 해서 3월 26일, 27일까지 제가 12번에 걸쳐서 제자의 삶이란 해서 시리즈 12번을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 나면 한 번씩 그걸 들여다보세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 했어요. 레바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5명밖에 없었다. 레바이 자격은 뭐다. 그리고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 부르는 것은 레바이의 제자가 됐을 때만 제자라고 불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30살이쯤 되었다. 세례 요한도 30살쯤 되었다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은 30살이라는 자격이 미니멈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걸 갖췄고 예수님도 그걸 갖췄던 겁니다. 30살쯤 되었다는 표현이. 그리고 에드 샤임 1800년도에 주이시가 크리스천으로 개종했던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영국에서 개종하였던 레바이 덩컨이란 분이 이 에드샤임을 영국에 왔을 때 훈련을 시켜서 그 개종한 유대인 두 사람이 우리 개신교에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인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왜? 베드로도 이제 우린 알죠? 스무 살이 넘었다는 거 아는 겁니다. 성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물고기 입에서 발견한 금화로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 몫의 성전 세금을 내게 하셨다. 이 기적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만물에 대한 권위와 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고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 4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이것이다. 베드로든 다른 사도들이든 어느 제자라도 예수님 덕분에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베드로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왜? 자기의 본질적인 교만을 죄를 야훼께 매년 성전 세금으로 드려야 되는 그 희생 예물의 값을 예수님의 기적으로서 자기가 냈으니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만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배운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아까 말한 16장 16절에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고백에 대한 그 인덱스한 심층적인 그 퍼스널 익스페리언스 체험을 가지게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풀어 준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훈련을 거치면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사프링,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맞이할 준비를 서서히 하게 되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님이 약해서 당한 게 아니란 것.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시려 이름 그대로 예수라 하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바로 그 이름 그대로 하려고 아버지께 voluntarily willingly 기꺼이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사건들이었음을 베드로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이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원하심을 통하여서만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임을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 제가 사도행전 여기 적어놓은 것은 베드로 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한번 그대로 순서대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2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2절, 36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와는 시민으로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같이 한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이서가 우리와 함께 주님의 조화를 위한 지명이 되게 하리라 하리라. 26절 말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가는 바와 같이 아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기적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하나님을 입증하신 분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이리 아심에 따라 내어주셨으니 너희가 그분의 부처가 사악한 자들 손으로부터 마무리에 따라 못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앞으로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중에 열두 사도들을 대표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방인 개종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일대일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개인의 사정에 맞게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쓰시려고 훈련들을 시키시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그러한 복음 선포의 도구로 다 쓰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점은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잘난 사람들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다. 왜?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을 일으켜주셨어요. 네. 병 낫게 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 이렇게 막 해줘서 교회가 아주 흥황하고 북적북적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강하다. 나는 약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신 사울의 선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매일 적용해야 될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젠틀, 겸손하다.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 했으면 우리가 믿어서 안 돼요. 구약시대도 딱 한 사람에게만 그 말을 했어요. 본인이 안 하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를 챌린지하는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모세는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손으로 쓰지만은 이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겸손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깔보고 우리를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깔봄을 당하거나 함부로 취급을 당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 보면은 뭐가 되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방인의 손에 자원해서 잡혀서 가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 한다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지키는 일, 즉 나라가 나라와 부딪혀서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강해서 오히려 상대방 나라가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것을 미리 막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나 개개인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항상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그런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나라가 네 개 나라와 싸워서 네 개 나라가 치게 돼서 그 나라 중에 하나인 소돔에 사는 자기 조카가 붙잡혀서 포로로 갔을 때 자기 집에서 키우는 318명인가 314명의 군인들을 데려와서 그 왕을 물리쳐서 이겨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평소에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개개인은. 나라가 될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왜? 다른 사람이 피해가는 것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그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온유 겸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의를 내리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닮아가라 합니다. 복되다, 우리 보고 복되다 하는데 왜 우리가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된 사람은 온유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 되어 있죠? 너희가 땅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온 지구 덩어리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정복해서 상속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 그러니 각자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말씀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어디서 느끼는 그분이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약간 종교 다원주의로 바뀌셨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분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제 돌아가신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마지막 부분엔 그분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치매까지 겹치셨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임종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안 밝힌 것 같아요. 가족이. 지금 아들 이름이 뭐였죠? 아들 퍼스트 네임이? 프랭클린인가요? 프랭클린 빌리 그램인가? 네, 프랭클린 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그 파블릭 피규어 중에는 종교인들 중에는 몇 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바뀌는 게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그 말은 알지요? 유일신 야훼 말고도 예수님 말고도 진리에 갈 수 있다. 포용해야 된다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꼭 지옥이 없을 수도 있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다. 이상하게 그 두 가지가 말년에 신학자들 중에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흐리멍텅해진 분들이 제법 있어요. 예.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떻게 Knowing God, 혹시 조장교 기억 안 나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지 뭐 그렇게 한글로 번역됐을 텐데. James Packer, J.I. Packer, P-A-C-K-E-R. 아, 그래요? 보이.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을 아주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의 그 메디컬 닥터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서 닥터 생활을 그 왕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국 고강 그 닥터 있잖아요. 그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걸 포기하고 시골로 가서 목자 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도 안 갔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사람을 다루는 메디컬 닥터보다도 스피리추얼 닥터를 원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와이프도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또 목자 그냥 와이프가 되어버렸어요. 시골에 들어가서 12년을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초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주일날 설교하시고 목요일인지 그게 아마 또 성경 강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제 패커를 한 분이 옥스퍼드 대학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주중에 그 성경 강의에 들어와서 듣다가 계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이 결국은 철학 박사에서 신학 박사로 돌아서서 그 마틴 로이 존스의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에 개종을 하실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20세기의 청교도 신학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저희 앞에 그런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knowing about God하고 knowing God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정확한 표현 맞습니다. 그분이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전 세계 젊은 세대가 눈이 확 뜨였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지. 그건 지식으로 된 거죠. 근데 knowing God은 그 personal experience 말이죠. 하나님 자체로 알아가는 거기가 진짜다. 그 책 제목이 knowing God이었어요. 그게 뭐 엄청난 게 됐는데. 자, 근데 뭐라고 떠올라요, 거기에? 예? 회개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이제 영국에서 오셔서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결국은 캐나다에서 밴쿠버 쪽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교에서 마감을 하셨는데 살아계셨으면 100세가 넘었겠죠. 그분이 말년에 꼭 지옥이 있다고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분과 거의 대등한 정도로 원래부터 목자고 신학자였던 영국의 All Souls Church의 그 영국 국교의 목장님이 계셨어요. 아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너무 실망해서 이름까지 지어버렸네.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 국교에서 가장 복음적으로 개혁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또 지옥이 있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이 교만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인자하고 바리새인 같으면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철저하다. 우리가 참 위험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위험한 자리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 세상 저희들이 삶을 다할 때까지 꼭 지켜주셔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뒤돌아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능력 있으심만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